각도를 맞춰보겠습니다. 벌써 방송이 시작됐으니까 알아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명 시청 중. 방송 시작. 시작. 조금 더 뒤로. 됐습니다. 네, 공산무인님 반갑습니다. 유니버스님 반갑습니다. 창을 두 개를 못 띄우니까. 이향림님, 박용태님, 박명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주를 한 잔해서 정확히는 반잔, 소주 반잔을 먹었기 때문에 벌써 해가 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다 입장을 안 했지만 입장했다고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의상은 이 옷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좀 이 옷으로 밀고 있습니다. 좀. 방금 이 모임에서 식사를 하고 지금 밥을 먹었기 때문에 좀 뭔가 증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8시 32분이 되었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할 얘기 별로 없어요. 뉴스도 별로 없고 뭐 좋은 소식도 없고. 그래서 어제 했던 류호정 이야기 한번 더 했던 얘기 또 하고. 하여간 이 보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들 여론을 보니까 류호정 단발머리는 탈 코르셋인데 원피스는 코르셋이다. 그러니까 류호정은 코르셋과 탈 코르셋을 동시에 밀고 있다. 이게 무슨 모순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류호정이 하는 얘기가, 한 행동이 기자들이 좋아하는 황색 저널리즘이 아닌가. 와, 황색 저널리즘 나왔어. 와, 대단한 게야. 황색 저널리즘. 나 같은 조금 이 무식한 사람은 모르는 단어죠. 의정 활동이 아닌 방법으로 주목받으려는 게 불편하다. 근데 사실 이런 시비는 찌질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 자연스럽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리 구조론 회원들은 좀 이제 좀 알아주잖아요. 세상이 좀 알아주는 사람들이니까. 예, 지질한 얘기 하면 안 돼. 그냥 저쪽에서 전략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할 때는 우리도 전략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그, 야, 불편해. 아, 보기 싫어. 아직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옛날 그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괜히 자기가 호밀을 받아서 파수 보는 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하러 그 파수 봐. 누가 파수 보라고 그러냐고. 근데 어린애들은 다 파수 보고 있어요. 어린애들 하는 역할은 그런 불편한 게 있으면 불편해 하고 말을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좀 이제 어른이잖아. 그래서 보면 이 여성들의 행동을 보면 코르셋과 탈코르셋을 동시에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모순이잖아 하고 지적하는 것은 초등행동, 초등행동. 근데 모순 맞아. 근데 원래 인간은 모순이야. 남성들에게 유리한 지점도 있고 여성들에게 유리한 지점도 있는데, 이 코르셋 행동과 탈코르셋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여성들의 이 유리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성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해보라고. 아이돌처럼 화장 딱 하고 예쁘게 하고 다녀. 안 먹히니까 안 하지. 근데 아이돌은 그렇게 하잖아. 아이돌은 어떻게 떠보려고 화장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남자들도 좀 이제 피부 땡기더라고요. 땡겨. 난 아스퍼그라서 원래 탱탱해.
아니, 피부가 두꺼운 것 같은데.
그쵸. 아스퍼그도 원래 좀 두꺼워. 다운증후군 봐. 약간 두껍잖아.
나도 두꺼운데? 그,
조짐 있어. 아스퍼그 조짐 있어. 그러니까.
오늘 질문인데. 네. 오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전해석도 좀 여쭤보면 전략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쵸.
그게 사실 일반인들이 좀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
네. 그러니까, 이 리드가 되려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일관된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추종자들이 카리스마가 있어. 짱이야 하고 따른다고. 그러면 이런 행동에 이 보완해동하면 굉장히 뒤통수를 맞아요. 일단 여론이 이쪽인 거가 따라가면 갑자기 여론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런데 안 넘어가려면 좀 긴 호흡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 본질을 쉽게 들키면 안 돼요.
근데 안 들킨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걸 중국에서는 후억학이라고 하는데 두꺼워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이 속을 차리면서도 나는 민중을 위했어. 그러고 막 청아를 위했어. 그러고 막 그렇지 난 대인배야 하고 이 그런 걸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보통 소인배 리더들이 어떻게 하냐면 항상 보면 자기 부하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이간질을 해. 이 사람 좀 잘한다 그러면 아 자네 말이 오라. 다음날 너 틀렸어. 이 사람이 맞아. 계속 경쟁을 붙여.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모든 부하들이 다 순식간에 배신해버려. 그래서 망한 사람이 원소하고 송권도 좀 그런 게 있어. 둘 다 소인배야. 유비는 그런 게 없는데 소인배들의 특징이 자기 부하를 경쟁시킨다고. 이 사람 좋다 그러다 싫어. 이 사람 좋다 그러다 계속 바뀌어.
근데 그게 소인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럼 갈사마가 없어지는 거지.
아니 근데 소인배가 어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전략이 없어서 그런 거야. 생각이 없어서 그렇다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한다고.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지.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느낌을 그냥 말해버리면 안 돼. 딱 보고 기분 나빠도 난 대인배니까 참아야 된다. 일단 전두환이라고 처음에는 이제 아 시작해 이렇게 난도 높다 대통령이 되더니 갑자기 본인은 굉장히 뭔가 보스처럼 행동한다고.
원래는 근데 원래 안 그랬었어요.
누구 전두환?
네.
안 그랬겠지. 근데 하여튼 그 행동이 연출된 행동이라는 거지. 자기 패거리들끼리 노태우하고 정호영 자기들끼리 김복동하고 모여서 수다 떨 때는 야 시발도 막 하고 막 개소리 한다고.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점잖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러고 막 점잖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결정한다고 옷이 날개라고 그 어떤 의자에 앉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는 게 정상이라고. 그걸 안 바꾸고 나는 솔직하게 난 솔직해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부하들이 그때부터 갖고 놀아. 부하들이 이제 우습게 보고 저건 아니다. 쟤는 아니야. 이렇게 되면 카리스마가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우리도 이제 구조론 회원들은 이 여성들의 그런 이중적인 행동을 인정을 해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여성들의 좀 불리하다 싶으면 막 울고 막 남자들이 도와줘 이러고 좀 위리하다 싶으면 왜 그 남자를 여자를 무시하려고 막 도와주려고 그래. 왜 도와주지 마. 도와줘도 된다고. 그게 바로 여혐이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 약자의 전략인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걸 여자도 알고 있어야 돼. 자기가 약자의 전략을 쓰고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반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경원도 그렇지만 여성의 장점을 그런 미모를 활용한다고. 그러면서 또 그걸 막 비판하고 막 탈크루셋 운동하고 막 화장하지 말자 그러고 막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한다고.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는 앞뒤가 안 맞아. 역시 여자들은 문제 가서 이러면 안 되고 그게 소인배야. 아, 그 자기 장점을 살리는구만. 장점 살려야 돼. 일단 내가 게이라고 치자. 막 게이의 어떤 핸디캡이 있는 만큼 이득도 챙겨야 된다고. 뭐 찾아먹어야 돼. 막 노력해서 불리한 만큼 뭔가 어떻게든 악착같이 뺏어먹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챙겨주겠지, 안 챙겨줘.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게 이제 약자의 전략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요. 이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좀 전쟁을 하더라도 지정학적 구조를 이용한다고, 막 바람을 이용하고, 막 지형을 이용한다고. 근데 제갈량이 막 동풍을 이용하면 그렇게 없기 왜 동풍을, 얍삽하게 말이야. 아, 그게 동풍을 이용하더니 얍삽한 놈.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 지형지물이라든가 이런 이 조건은 다 이용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이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류호정은 자기의 그 유리한 지점을 젊은 여성 의원이라는 그 점을 이용한 거야. 그리고 왜 이용하지 이러면 안 되고, 아, 이용할 만하니까 이용하는구나. 그럼 이만기가 국회의원이다. 그럼 몸싸움할 때 맨 앞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아, 옛날에 내가 그 이만기를 민주당에서 공천해야 된다고. 예전 몸싸움할 때 써먹어야 된다고. 그것도 괜찮은 거라고.
아니, 그 옛날에 그 무슨 고사 있잖아요. 그 닭 울음소리 내는 거를 뭐 했어 먹고, 뭐 했어 먹고.
그러니까 이 류호정이 자기의 어떤 특징을 외모든 뭐든 간에 그걸 이용하는 것은 그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막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그 속보에게 황석 저널리즘을 이용하고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점을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각종 명목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고 있다. 이 그걸 의리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 회사라고 치면 여직원들은 휴가를 다 찾아보려고 그래. 뭐 출산휴가, 무슨휴가, 생리휴가 다 찾아보려고 그래. 그 남자들은 어리있게 안 찾아먹는다고. 근데 찾아먹는 게 현명한 거야. 아니, 이제 이거는 좀 큰 틀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선진국이라면 그 매뉴얼이 다 있어. 그래서 매뉴얼 안에서 최대한 빼먹는 게 좋은 사원이야. 근데 후진국은 어떠냐면 무한 충성을 요구해.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매뉴얼 없어. 그냥 부장님이 휴가 가라고 가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부장님 집에 가서 청소도 해드려야 되고, 그게 후진국이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일본 만화 심화 과정을 보니까 심화 과정이 부장님 뭐 이삿짐 나른 데 따라가지고 골프친다가 따라가지고 서비스하고 있어. 그게 후진국 행동이야. 그게 심화 과정, 우리 일본은 선진국이지 하고 막 써놔서 내용이야. 근데 보니까 그런 후진 짓을 하고 있더라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이 직장인들 많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충성이고 조직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려면 무조건 매뉴얼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역시 땡대면 퇴근하는 직원은 훌륭한 직원이라고.
선생님, 그러면은 그게 그 지도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주고 지도부는 더 이상 감독에서 빠지고
그 매뉴얼이 감시하는 거지.
그 안에서는 최대한 이제 할 거는 다 하라는.
그치. 그 선진국 보면 점심시간도 없어. 점심시간 자체가 없어. 무조건 하루 8시간이야. 그 오다 하시면 땡퇴근인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무조건 점심시간 1시간 주게 돼 있어. 그 우리나라 6시에 퇴근한 거야. 수중국은 다 5시에 퇴근한다고. 점심시간 없어. 그냥 저 밖에 나가서 막 화장실 숨어서 햄버거 하나 먹고 일하는 거야. 그 우리나라는 점심시간 보장이라는 이상한 게 있다고. 희한한 나라야.
누구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햄버거 먹는다니까.
감독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적게 들겠네요. 딱 매뉴얼을 만들고.
그치.
매뉴얼 어겼냐 안 어겼냐만 판단하면 그치. 되고 그 안에서는.
그래서 이 우리나라처럼 충성을 요구하는 게 장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선진국이 되면 무한 충성 이거 없어. 그냥 이제 매뉴얼대로 다 하는 거야. 근데 중소기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기업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대기업은 무조건 매뉴얼대로 하고 시킨 대로만 하는 게 일 잘하는 사람이지, 안 시킨 일 막 한국인처럼 안 시킨 일을 하면 이상한 직원이야. 그 선진국은 다 그렇다고. 한국인처럼 막 일하면 너무 미친다고. 왜 그래? 왜 안 시켜주세요? 그런다고. 특히 일본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시킨 일을 했다고 막 과장님한테 욕먹고 야단 맞고, 일 열심히 했다고 야단 맞는 게 어딨어. 이건 그런 얘기 있죠. 장단점이 있죠. 어쨌든 선진국이 되면 우리도 이제 매뉴얼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그런 걸 다 찾아먹는 빠꾸미를 존경해야지. 야, 얍삽하게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회라는 거죠. 네. 이번에 원래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제 알려도 안 한 얘기. 김부겸. 아. 김부겸 아내와 헤어지란 말인가. 노무현도 그런 말 했는데 이 상황이 정반대예요. 정반대. 아내와 헤어지란 말인가? 요 말은 똑같은데 그 배경이 정반대예요. 근데 이게 질문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이게 정반대라고 하니까 뭐가 정반대지?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하면 뭐 로맨스고 누가 하면 뭐 불륜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면은 그 권양숙 여사 아버지가 빨갱이로 몰려서 감옥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장님인데 무슨 빨갱이 활동 했냐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도 빨갱이는 빨갱이다 이런 말도 있고, 어쨌든 노무현은 그 불쌍한 약자를 구해준 거예요. 구원해줬다고. 노무현이 갑이고 권영숙 여사가 어리고 노무현이 아니면 어디 시집 가겠냐고.
노무현을 쫓아다닌다는데?
네?
쫓아다녔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말을 역설적으로 이해해야지. 아니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빨갱이로 모였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자존심 하나밖에 없는 거지. 빨갱이도 똑똑하니까 되는 거지. 멍청한 사람 빨갱이도 안 돼.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 빨갱이지.
그래서 자존심 하나만 있으니까 이제 노무현을 쫓아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권양수 교수 입장에서는 뭐 날 불쌍하게 동정한다고 택도 없어. 뭐 누굴 동정하지? 이게 예험이야, 예험. 여자를 약자로 보고 불쌍하게 이게 예험이라고 그러고 막. 원래 네가 더 불쌍해. 고시도 떨어진 놈이. 네 그 고시 아끼긴 하겠어 그러고. 그 여성은 자존심밖에 없지. 뭐가 있냐? 돈이 있냐? 빽이냐? 아버지가 있냐?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궁지에 몰려 있을수록 자존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이 오기 발동해서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어 하고 이제 장가를 간 거고. 그래서 권양수에서는 이 양반이 괜히 찝쩍거린 게 아니고 진정성이 있다. 그걸 알고 이제 살림을 차린 거죠. 근데 김부겸은 반대로 자기가 빨갱이 짓 하다가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영훈 가문이 이제 손을 내밀어서 원래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운동권이 좀 인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래를 좋게 보고 그 운동권 하면 장가 갈 수 있다. 그런 분위기 있었어, 진짜요. 그래서 그 뭐 좀 찐따고 뭐 키도 작고 못생겼고 재주가 없다. 여학생한테 인기가 없다.
홍준표.
그때 데모 할 때 맨 앞에서 해야 돼. 그러면 여하고들 사이에서 막 알아주는 거야. 그런 분위기 있었어요.
그럼 명박이하고 홍준표도.
그렇죠. 그래서 그 대학만도 한동안 한 거 아니야.
한동안 하다가.
그렇죠. 그때는 대학생들이 좀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트다 이런 엘리트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권 두목 정도 막 대기했군. 기회가 있어. 남자가 저 정도는 있어야 돼야지. 그러고 막 여자들이 팬네트를 보냈다는 거 아니야.
좋은 시대였네.
그렇죠. 요즘은 이제 데모해봤자 안 알아주기 때문에 안 해. 데모하는 학생이 없어, 그래서.
데모 누가 해?
그러니까 그 장가를 못 갔다. 그러면 그 좀 괜찮은 사이트에 가서 그 이명박근을 열심히 까라고. 그럼 장가할 확률 올라가는 거야. 그 장가할 사람 몇 명 있어.
그 정도에서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는 아무개 어떤 사람도 그 노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장가 갔어. 그래서 부인이 학교 선생님인데 먹여 살린대.
아, 부럽다.
그치. 하여간 그 결론은 김부겸은 자기가 약자고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거고 노무현은 반대로 구원을 해준 거예요. 정확히 반대되는 포지션이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김부겸한테 뭐 헤어지라 이런 말이 아니고 노무현은 결혼해서 손해를 본 거야. 근데 김부겸은 결혼을 해서 이익을 본 거지. 뭐 손해본 사람하고 이익 본 사람 똑같냐고 다르지.
요즘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은 김부겸이 그런 소리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뭐 김부겸이 그거 가지고 나쁘다고 욕할 일은 아닌데 그거 가지고 노무현하고 동급으로 막 그런 거 황당한 거예요. 황당해. 그 외에 오늘 뭐 뉴스 있었습니까? 폭우가 뭐 500mm 온다 그러다가 춘천에 고속적인 물에 잠기고 고속적인 뭐 기둥이 시멘트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 나무에서 떠내려갔어. 자세히 보니 그게 시멘트야. 그래서 안 떠내려간 거예요. 근데 철원은 그 한탄강이 이렇게 깊이 파져 있기 때문에 뚝이 없어. 워낙 깊이 파져 있기 때문에 강뚝이 없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홍수는 안 나. 일부 지역은 홍수가 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지역의 특수 사정이고 한탄강 전체가 범람은 안 한다. 왜냐하면 뚝이 없어. 이렇게 파져 있어. U자 협곡이.
절벽 협곡?
그렇죠.
협곡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보통은 이 강뚝이 평야보다 높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야. 왜냐하면 물이 역류한다고. 그러니까 지류의 물이 본류로 합류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본류가 지류로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탄강은 역류가 없어. 구조적으로 역류가 있을 수 없게 돼 있다고. 그래서 큰 홍수는 안 나는데 북한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에 남한보다 훨씬 더 비가 많이 온 것 같아.
한탄강은 북한이랑 연결돼 있나요?
그렇죠. 근데 한탄강이 작은 강이라서 임진강이 연결돼 있지. 한탄강은 뭐 모르겠어. 별로 조금 연결돼 있을 거야. 예. 그 상류까지 가봤기 때문에 북한에서 물이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 임진강 상류인지 한탄강 상류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땅굴 있고 전망대 있는 데까지 가봤어.
한탄강이 화산지형이라서 좀 특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용암 쇄설물이 흘러가던 그 자체로 강이 돼버렸어.
한탄강이 북한이라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나? 네. 아, 그러니까 시선성, 우리가 가본 데가 임진강 상류였구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일주일 동안 했던 이야기 재탕.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념은 하나다. 저희 오기 전에 직전에 글을 올려놨는데 이념이란 무엇인가? 우리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뭐 검색해보면 개소리 써놨지. 이념은 이념이 다 써놨어. 멍청한 얘기 아니야. 우리는 자연법칙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냥 인위적으로 뭐 인간의 신념이라 이런 다 개소리고 과학적 근거를 찾아야지. 왜 인간이 이 이념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냐? 어원을 따져보면 마르크스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근래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잘못된 접근이고 근본적으로 이제 진리가 뭐냐 이런 쪽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에도 회사 이념이 있어요. 옛날에 뭐 학교 교실에도 뭐 써붙였잖아. 우리의 이데올로기는 서울대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써놓고 뭐 공부 안 하면 뭐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이렇게 막 옛날에 그렇게 써놨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써놨을 거야. 미래의 남편 얼굴이 결정된다. 그래서 가정에도 이념이 있다고. 국가에도 이념이 있고 인류에도 이념이 있고 이념이 다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아, 이념은 뭐 이데올로기 아니야. 원래부터 이념이 있다고.
방향이랑 비슷한 말이야.
그렇죠. 이념은 필연적으로 있는 거야. 만약에 이 가정에 이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엄마가 저 아기한테 찢어주는데 아기가 아줌마 당신 누구예요? 괜히 골치 아파진다고. 왜 아기는 그 자기가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정할까? 요거는 이제 계모하고 인간은 계모나 계부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해요. 그러니까 한 5살 꼬맹이한테 이 계모 계부 뭐 경우에 따라 다른데 무조건 반발해요. 그 이념은 본능인 거야. 그래서 이념은 인간이 생각해낸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본능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념이 있다. 그럼 이념이 없는 경우도 있냐? 그게 바로 계모, 계부. 어떻게든 계부 말을 안 듣고 골탕 먹이려 해요. 근데 또 이모 말은 잘 들어. 이모나 고모가 막 와서 이 반주 벗기고 막 똥글레 지키고 이렇게 해서 고추 내놔봐 해가 막 그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튀겨버리잖아요, 옛날에. 꼬맹이 때 그 가마솥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그렇게 무서웠어. 가마솥에 물을 팔팔 끓여가서 그 안에 막 애를 집어넣고 빨가벗게 해가지고. 이모나 고모가 그런 짓을 해도 받아들이는데, 만약 그 계모나 계부가 그런 짓을 해봐. 지금 나를 삶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어요. 아프리카 흑인 소년을 입양을 했는데, 얘가 적응을 못하고 오줌 싸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고향이 데려다 줘서 고향을 한번 보여주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겠다. 그래서 고향에 데려가니까 아프리카 거기 나를 버리려고 가는 거지요. 와,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실화예요, 실화. 그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애가 이 아랫니가 먼저 나야 되는데 윗니가 먼저 나면 죽여요. 그러니까 미신이 있어요. 악마의 자식이다 그래서.
아, 특이하다고.
그 어떤 부족이 그렇다고. 그래서 윗니가 먼저 나오면 악마의 자식이다 해서 죽이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인이 입양한 거지. 그래서 그 꼬맹이를 데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태어난 대로 갔더니 악마가 돌아왔다 하고 죽이려는 거야. 그런 영화 있어.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말을 걸 때, 일단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라도 어딘가 생소한 곳에 탁 갔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어깨를 탁 잡고 말을 걸려고 하는 순간 탁 바로 찔려버려. 3초 안에 죽여버린다고. 죽여놓고 얘가 왜 나한테 찾아왔지 이런다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도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해. 그래서 부족민에게 잘못 들어갔다는 바로 먹히는 거야. 말 입구에 가면 해골이 이렇게 쌓여 있어. 지금까지 우리 말에 왔다 먹힌 인간 속. 그래서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타인에게 말을 걸었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믿는 구석이 뭐냐 이거지. 그게 이념이에요. 그 이념은 뭐 단순하게 말하면 공존의 룰인데 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 때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게임의 법칙이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럴 때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라고 치고 내가 노동자인데 내가 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동의해야 되지? 나 안 할 건데 나 자본 싫어 안 해. 그럼 네 소름 가라 뭐 이런다고 북한 가 그런다고.
빨갱이라.
네. 근데 이 사회라는 어떤 보통 이제 사회 계약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계약을 한 적 없잖아. 무슨 계약을 해. 뭐 천부인권 그런 그런 게 있어. 하느님 도장 찍어줬냐고. 인권해가지고 뭐 도장해서 이 사람의 인권을 인정하고 하느님이 영수증 서류라 단장 써줬냐고. 그거 없잖아. 그냥 태어난 거야.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사회 계약이고 천부인권 이거는 이제 구조론을 잘 모를 때 하는 막연한 이야기고 구조론 좀 이걸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회 계약이라는 게 계약이 아니고 요 게임의 룰이라는 거예요. 게임의 룰에 동의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거부하면 이제 산적이 되는 거야. 해적, 마적 이런 게 되는 거죠. 산적, 마적, 해적 이런 아저씨들은 나 이 사회에 반대일세. 나 안 해. 자본주의 안 해. 그럴 권리가 있어. 안 하면 어쩔 거야. 이제 전쟁 나는 거지. 걔들이 더 힘이 세면 이제 걔들이 그 역사의 뭐 동탁이라도 이런 이상한 아저씨들이라. 동탁은 저 서쪽에서 왔기 때문에 일단 한족이 아니에요. 뭐 서량이라 그런데 그 당시 양주는 양주죠. 양주는 중국이 아니었어. 이민족이라고. 염소 먹이고 약 먹이던 종족이야. 그런 사람이 중국에 가면 한족들이 완전히 웃긴 거야. 여포도 뭐, 너 내 아들이 될래? 그러니까 이 한족들은 뭐, 원래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 아들 할게. 그랬다고. 그 조금 있다 또 아버지가 바뀌는 거야. 아버지 세 번 바뀌었어. 그래서 저 오랑캐놈 아버지를 밥 먹듯이 바꾸다 이랬는데. 근데 이 여포 입장에서는 그 한족 문화라고 해서 한족 그래라 시켜줘. 도장 찍어준 거지. 내가 뭐, 아버지가 뭔지 자식이 뭔지 알게 뭐야. 우리 이제 서양 그 머리 빨간 애들 위구르족들은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여포 이런 애들은 한족이 아니야. 그래서 아, 한족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너 애들 할래? 그래서 도장 찍어준 거지. 사인해 준 거라고. 한족 문화는 관심 없어. 그 걔들은 이제 이과학 곽사 애들은 그냥 이제 개판 쳐버린 거지. 예. 뭐 조정이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개코나 그건 한족들이 하는 거. 우리 오랑캐들은 그런 거 없어. 강류 이런 사람도 강족이고 한족이 아니에요. 마초, 마대 이런 사람도 한족 아니고 한족 아닌 사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민족이라든가 완전 이질적인 사람들이 이 한족이라는 게임에 중국 문화에 동화돼서 이제 게임에 참여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념이라고. 어린애가 가정에 받아들여지고 가족 일원이라는 걸 납득하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이제 게임의 법칙인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맞대응의 원리에서 사회가 존재하는 그래서 이제 민족이 존재하고 부족이 존재하고 가족이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고 다 게임에 합의해서 그 게임의 구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로 과연 이익이 되는가? 그럼 자본주의 초창기라면 막 어떤 아저씨 공장을 막 돌리는 거야.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지? 이익이 안 되지. 이거 때려 부숴버려야지. 그래서 그럼 이제 공장 사장이 이제 기계 좀 부수지 말라고. 꽃이잖아. 우리가 이걸 기계로 대량 생산해서 인도에 왕창 수술하면 인도의 식량을 왕창 수입해가지고 막 나눠둘게. 그럼 그걸 과연 믿을 수 있냐지. 근데 그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합의와 대화와 정치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이걸 이제 하나씩 해결하는 거야. 근데 이 보통 이제 자본주의라든가 우파들은 그런 거 없어. 원래 그런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닥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자본주의 이념이라는 거 없어. 그 사람들의 그런 구조론적으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그렇게 자본주의를 하면 생산력이 더 높아지고 그 생산력이 낙수효과든 직수효과든 모든 대중에게 이익이 된다. 과연 이익이 되느냐 이거지. 그걸 해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전제로 자본주의를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자본주의 오라. 이건 이제 보수 꼴통들이 하는 얘기야. 오라니까 하는 거야. 왜 오라냐 그럼 닥쳐. 옳다니까. 안 오른다요 그러면 내가 북한 가.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이 빨갱이 놈들 대화해. 네 소름 가. 이런다고. 자본주의 옳은 거야. 윽박 지른다고. 아무 근거가 없어. 그래서 과연 자본주의가 옳은 거냐. 그것은 자본주의가 생산력을 높이고 이 생산의 효율이 더 높아서 이익을 보고 그 이익이 만인에게 분배된다는 전제로 그 게임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외국이랑 경쟁하고 있다는 전제를 드러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치인계 안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여러 가지로 사회주의적이에요. 그냥 일본은 그 외국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뭔가 그 자본주의라는 게임에 동의했을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확인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이 복지가 발달되어 있는 거라고.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일본에서 최하층 계급은 죽어. 그래서 일본은
복지가 발달돼 있어요.
예?
일본 복지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일본은 이 그 마을마다 기업이 있어가지고 이 마을 사람은 어떻게 다 고용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회사가 많더라도 일단 고용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다 잘라버리잖아. 정리하고 가고 막 생산성을 높이려고 배짓다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안전 고용 뭐 이런 분위기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직원을 뽑을 때 자기 동네 사람 뽑아. 그래서 제일교포들은 취직이 안 되니까 다 빤진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지네요. 자기 지역 사람들 뽑아주는.
그 일본식 복지지. 그래서 월급 적게 받아도 다 먹고 살아 일본 사람들이. 그 보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월급 비교해보면 한국이 더 높아. 근데 여러 가지로 다 조사해보면 아 일본은 다 먹고는 산다. 한국은 다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취직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일본인들은 어떻게든 그 봉건영주처럼 봉건영주는 자기가 지배하는 농로들을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작은 국가일수록 사회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중국처럼 덩치가 크면 사회주의 별로 안 해도 시스템 돌아가. 중국 안에 또 하층 지역이 있어.
더 작은 사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중국 안에서 월급이 작다. 그러면 물가가 싼 지역으로 이사 가면 돼.
아니, 그 한계가 있어.
그렇지.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굴러가고 있다고. 이제 바닷가 해안 쪽은 월급이 비싸고 저 안쪽으로 가면 조금 싸고 더 안으로 가면 더 싸고 그러니까 같은 중국 안에 이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있어. 그래서 같은 중국 안에 가난한 나라는 월급 10만 원으로 먹고 살아.
그 지역 경제가 그...
그렇죠. 그 돌아가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강남이나 저 시골이나 물건값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다르다는 거지. 중국은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살아갈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지. 혹시 뭐 좋은 질문 올라온 게 있나요?
네, 안 그래도 아까 동네에 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중국에는 특정 지역 출신인 거를 되게 숨긴다고. 지역 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와 좀 관련이 좀 있다고
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질문 때문에 제가 헷갈려가지고 우리나라는 군대 문화가 기업까지 넘어가서 더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상한 걸 배웠어. 사람은 쥐어짜면 된다는 걸 군대에서 가르치는 거야. 군대에서 제가 배운 게 이 어떤 경우에도 조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문관이 하나 있으면 그 부대 전체가 노이로제에 빠져버려요. 그 헬기 레펠 훈련하는데 모형타면서 뛰어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맨 꼭대기에 가서 고문관이 스파이 딱 붙잡고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부대 전체가 마비돼버렸어. 그래서 막 우리 부대원들 박수 치고 그래 버텨.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걔 때문에 다 마비돼서 아무도 안 하고 노는 거지. 그래서 버텨. 걔는 대전장에 올라가서 발로 은을 차던데도 안 뛰어내려. 근데 그 양반도 이등병 때는 뛰었다는 거 아니야. 한번 뛰고 이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힘도 세. 하사들이 와가지고 그때 그 부대가 이제는 특공대였기 때문에 하사들이 다 깡패야. 덩치도 막 이런 근육맨들이고 막 눈도 막 무섭게 생겼어. 북한 간첩처럼 생겼다고. 아니 그 폭력으로 악명 높은 부대에서 그 감찰 급히 내려와가지고 그 나는 그때 이제 본부 중대라서 괜찮았는데 보병 중대는 애들 보면 여기 무릎이 다 까졌어. 여기 쪼이틀까 주로 식판 검사하면서 여기 초대뼈를 깐다고. 그때 하여튼 폭력이 심할 때였어. 그러니까 이 군대 문화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근대화가 안 됐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조금 더 매뉴얼이 없는 이유는 이 산업화가 우리나라는 60년대 시작된 거야.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대부터 시작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40년 빠른 거라고. 우리나라 원래부터 이게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거라고.
뭐 한국의 종특 뭐 이런 건 아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고 뭐 그런 점 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이 바닥이 좁을수록 그런 게 있어요. 대국이 아니라 소국의 특징이다. 아까 그 열알기에 박지원이 중국 가서 아, 우리 중국은 대국이라서 관대합니다. 그런 이야기처럼 이건 사회계약설이나 뭐 천부인권설 이런 거는 레토릭이 딸리는 아저씨들이 그냥 둘러대는 얘기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구조론은 자연법칙이고, 자연법칙으로 보면 인간이 그 집단이라는 게임에 참여하는데 전제조건, 내가 왜 이 게임에 참여할 것인가. 그럼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인, 산적, 마적, 교도소에 계신 분, 그 사람들은 이 게임을 거부한 거야.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은 이제 환자이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자고.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나 이 게임 반대세 한 사람이 교도소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 흑인이나 저 호주 원주민들은 교도소의 대부분이 몇 프로 안 되는 원주민들이 교도소에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 비율이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교도소에서는 반이 부족민이에요. 원주민이라고.
전에 동현 그 영화 사라진 시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라진 시간에서도 그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같은 맥락으로 좀 생각해도 될까요?
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게임을, 이걸 사회를 하나의 게임이라고 보고 그 게임을, 게임에 참여하는 데는 당연히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게임에 참여해버린 거 아니야. 그 아기 때 딱 봤을 때 막 이상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왜 저 사람 내 엄마고 저 사람 왜 내 아빠냐. 이상한 아저씨 혹시 나를 구워 먹으려고 저러나.
혹시 동네에 그 생각 했던 거 아니에요?
그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 머리 커지고 생각을 해봤죠. 왜 내가 이런 게임에 참가하고, 내가 만약 5살인데 엄마가 개모다. 나를 학대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 집에 붙어있지? 빨리 튀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게임에 참여하는 조건이 이념이고, 이념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념이 없으면 이제 부족민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부족 사회는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국민의 반이 에이즈에 걸려버렸어. 그 뭐냐면 일단 가정이 없다는 거야.
에이즈 걸린 거하고 가정 없는 거
있나요? 일단 그 미성년자 뭐 할아버지 그 성불구자 빼놓고 그릴 수 있는 사람 다 해지 그랬다는 거죠.
뭐 다 했다는 소리네.
그치. 부부가 없다는 거야. 부부가 있긴 있지. 그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일본에 30년 넣던 살인사건은 이거 여러 번 했던 이야기지만 동네의 모든 남자와 동네의 모든 여자가 섹스하는 관계인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이제 대도시에 갔다가 시골로 돌아오니까 저 사람 병 걸렸다. 저 사람하고 섹스하면 병이 옮는다. 이런 소문이 나서 그 마을 모든 여자가 자기하고 섹스 안 하려는 거야. 그래서 다 사죽였어. 30명 넘게 죽였어.
아, 맞다. 아.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이해가 안 되지. 왜 마을 사람 다 하고 섹스하냐고. 자기 부인하고 섹스해야지. 그 마을 여자들이, 아, 저 병 옮았다. 이런 소문을 내가지고 왕따시킨 거지. 그걸 보면 가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뭐 조금 일찍,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독립한다고 해서 성인식이 굉장히 화려해. 우리는 뭐 성인식 별로 없잖아.
일본에도 뭐 유카타.
그쵸. 뭐 그 전통 복장 입고 막 난리야 난리. 예. 그게 목숨 거는 거야. 그 이유는 일본인들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른 살까지 붙어 있다고. 그 장단점이 있죠.
40살까지
붙어 있죠. 너무 일찍 독립하는 게 안 좋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결혼은 좀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결혼하니까 평균 키가 작아지고 있어요. 몇 년 전보다 지금 더 키가 작아. 키가 지금 0.9cm 줄었어.
오, 많이 줄었네. 네.
그 키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야 돼.
성조숙증? 네. 그게 또 키랑 연관이 있습니까?
너무 늦게 결혼해서 늦게 애를 낳은 게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0.9cm가 아닐 수도 있어요. 0.3cm 더 될 거야.
0.9cm면
그게 좀 이상. 그건 많이 줄어든 거거든. 0.3cm.
평균 키가 0.9cm가 줄어든 거고 거의 그 전쟁 벌어져야지 네. 줄어들 수 있긴 해.
그래서 하여튼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그 조직의 구성원이 다 구조론에 말하면 지런 결합한다에 따라서 외부를 바라봐야 돼요. 결합하려면 외부로 결합하라는 거지. 근데 결합된 상태에서는 다시 구심력에서 코어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방향이 한번 바뀌어. 공을 던진다, 와인드 볼 이렇게 하면 팔을 뻗는다고, 다시 이렇게 모아, 그래서 던진다고. 그래서 밖으로, 안으로, 다시 여기서 밖으로, 다시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밖, 안, 밖, 안, 밖으로 이제 다섯 번 바뀌는데 정확히 그게 밖이라고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실제 밖이 아니고 좀 설명하려면 뭐 진리자 힘 운동량 그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공간 시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근데 대충 보면 그게 밖이요 하여튼 다섯 번 틀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몸을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힘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단 몸을 50도 50으로 대칭시킨 다음에 요 반을 떼내고 다시 반에서 또 반을 떼내고 이렇게 계속 잘라내는 식으로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로켓이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분리 하면서 힘을 내듯이 힘을 낸다는 것은 계속 한쪽으로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계속 많은 빠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놈들은 뭐냐? 안 빠지는 놈들이야. 예를 들면 회사 사장님이 이제 의사결정을 딱 하고 빠져야 돼. 그 다음에 부하에게 재량권 넘겨야 돼. 그래서 뒤에서 또 잔소리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막 하고 있는데 아까 내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잖아.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전 단계에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힌다고. 세습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의사결정을 하고 빠져야 돼요. 계속. 직원을 믿고 넘겨야 돼. 네. 근데 이제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치고 그 등기지를 자기가 다 하게 되는 거지. 구조론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대통령은 외교를 하기 때문에 외부를 바라보고 있고 총리는 이제 내치를 하기 때문에 내부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다시 이렇게. 근데 이게 처음의 밖하고 세 번째 밖이 같은 밖이라고 제가 써놨긴 했는데 이게 틀려요. 처음에서 말한 밖은 이제 인체의 밖인 거야. 투수가 땅을 팍 굴리고 자기 몸 바깥에서 안으로 근데 진입자 힘의 밖은 이 자기 내부에서 반을 잘라내고 나머지 밖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이 아니다. 근데 대충 뭔가 방향을 계속 틉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보는 대개 외부를 바라보고 보수는 이 내부를 바라봅니다. 보수는 지역 감정을 유발해서 저 북한을 조지자, 전라도를 조지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내부에서 적을 만들려고 해요. 그게 보수고 트럼프도 그렇잖아. 같은 국가 안에서 흑인을 괴롭히고 자기 안에서 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진보는 항상 외부를 바라보고 진중권 같아서 우리는 독일을 배워야 돼 그러고 막 홍세환은 우리는 파리에서 배워야 된다 그러고 막 박노자는 스웨덴에서 배워야 돼 그러고 막 자꾸 외부에서 뭔가를 답을 찾으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외부를 봐야 되지만 일이 조금 되면 다시 내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혁명을 하든 뭘 하든 처음에는 해외파가 이겨요. 레닌이 이긴다고. 그다음에 국내파가 이겨요. 스탈린이 이긴다고. 다시 외부를 바라보고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는 한 사람이 트로츠키지. 근데 처음에는 외부를 이렇게 보다가 계속 외부를 떠들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등을 돌려요. 무조건 그래요. 등 돌려. 그래서 아, 외부에 뭐 좋은 게 있다 하다가 좀 먹혔다. 아, 이거 장사되네 하고 계속 그걸 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90년대는 뭐 일본을 배우면 한국이 보인다 그러고 막 외부를 바라보다 어쩌면 국뽕을 장사를 해야 돼.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털 때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이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룰을 이야기하는 거이고 이게 이제 이념이 여러 개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때그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관차 운전사 입장이 다르고 머리냐 가슴이냐 발달이냐 여기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자기 역할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되죠. 또 류호정이 뭔가 이번에 막 이상한 패션으로 재미봤다. 그걸 그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내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봐 내가 옳지 내가 옳지 내가 이겨서 날 따라와 이러면 안 되고 자기 한 건 올렸다고 나를 내 뒤로 줄 서 이러면 안 된다고. 진중권처럼 하나 뭐 올바른 말 했다면 내 뒤로 줄 서. 그건 좌파의 오만이고 그게 자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저 같은 이제 이 조금 발언권이 있는 농객이나 뭐 진보 그룹 안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류호정 같은 이런 일이나 굉장히 즐거워. 이걸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대중들과 자기를 차별화하는 거지. 난 대중들하고 좀 달라. 난 노름물이 달라. 아, 난 조금 고상하게 놀아. 대중들은 막 이런 거 있으면 막 불닭을 해서 류호정 죽여라 그러고 아주 촌스럽게 말해. 우린 좀 세련됐잖아. 우린 또 류호정 욕할 때 욕하지만 이럴 때 또 칭찬하잖아. 이게 나 이 탁월한 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지점에서 네. 이제 머리 좀 혼란이야. 저 사람은 류호정을 까다가 네. 또 갑자기 또 이제 편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야 이 긴장이 계속 유지되지. 안 그러고 계속 대중들이 옳다 옳다 이러면 느슨해져 가지고 그때부터 말 안 들어 대중이.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좀 발언권 있는 사람들이 그 민주당 일반 추종자를 따라가면 일반 추종자들이 이재명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재명 죽여야 버리면 나중에 수습이 안 돼 버린 거지. 나중에 이제 이재명이 무죄 판결 받았는데 이번에 이재명 죽이라고 했다며 그러고 막 민주당 대파괴, 대파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동영님 말씀하신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가
어렵죠.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을 해야 돼요.
정치인 중에서 그런 스탠스 취한 사람이 거의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분위기 따라서. 근데 김어준이 그나마 좀 잘해왔어요. 그 정도 하기 힘들어. 예. 김어준이 막 이 대중연합적이 되면 이번에 막 유어정 저 미친년 이럴 버리면 막 이제 완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난리 나버리면 이제 다시 공중파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김어준 정도면 눈치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키울 문제가 아니다. 덮을 문제와 키울 문제 이걸 고도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인간은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호들갑을 떠는 사람은 자기를 그 호밀밭의 파수꾼으로 보고 있는 어린애예요, 어린애. 나는 이 집단을 위해서 망봐야 되는 사람이다. 집단에 어떤 위험이 있으면 이걸 알려야 되는 사람이다. 리드가 아닌 거죠. 보수는 항상 이 내부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외부요, 내부?
내부 안.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거죠.
보수.
보스가 아니고 보수. 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 안에서 적을 만들어내는 게 트럼프 아니야. 그래서 내부 분열을 일으켜요. 근데 조중동은 진보가 자꾸 그 괜히 친일파를 까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반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반일. 네. 일본 뭐 다 때려죽이자 하고 쪽팔리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저 가끔 비율을 맞춰주긴 하는데 소인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해야지 그 막 아베 절하는 상 만들어 놓고 막 예,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꼬리가 머리를 흔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리더라면 자, 일본 때리자 해놓고 때리면 그만해라. 진짜 때려 붙잖아요. 그냥 때리는 신용만 해라.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국민과 국민끼리는 감정이 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는 발치름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두 사람의 뚝심 대결이죠. 근데 일반 국민들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감정상에서 뭐 착한 짱깨는 죽은 짱깨다 그러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속으로는 고소해가 역시 짱깨 놈들 오만하게 나대더니 잘 됐다 이러지만 그래도 그걸 이제 들키면 안 되지. 중국인들이 봤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저도 이제 중국을 옹호했다 알리바이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맞춘 거 있잖아. 나 중국 비난하지 마라 그랬다고. 나 착한 사람이야.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공화주의가 중요한 건데 옛날에 내가 이거 공화주의도 사회주의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로 용어를 만들어서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이제 서열을 정했는데 그렇다고 이 사회주의를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구조론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론적으로 해석된 예. 사회주의.
그렇죠. 그냥 사회주의자들이 다 사회주의 안에 다 있다 그래. 사회주의 안에 민주주의도 있고 예, 자유주의도 있고 다 있대. 북한도 자기들끼리 민주주의라 그러잖아. 가짜 민주주의지.
조선 민주주의. 예.
더 질문 있습니까? 채팅창에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제와 조금 다른 질문이지만 예전에 질과 질의 결합을 하면 균질화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통일을 전제로 생각해 보면 아주 많이 달라진 북한과 한국의 개를 유지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래 시간이 걸리거나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흡수 통일밖에 지금 현재 통일 방안이 없습니다.
통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북한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해서 북한 경제를 살려서 북한을 잘 살게 만들어서 좀 균질화를 한 다음에 통일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흡수 통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 상태로 가면서 이 그냥 사이좋게 지내거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자유여행까지만 하자. 완전 통일은 무리고 자유왕래 이 정도만 해도 그게 어디냐. 하다 보면 통일되는 거예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동서독 통일 때에 비해서 지금 남북 간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한국하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경제 사정이 비슷하면은 오히려 더 통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나? 비슷하면 더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왜냐면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동독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붕괴된 거죠. 지금 북한도 중국 없으면 100% 붕괴됐어요.
누군가 하나가 붕괴되니까 통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남북 통일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과 한국의 문제예요. 통일의 최대 방해 세력은 중국이다. 그 다음 일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다음 이야기는 이 게임에 너무 지쳤다 느낄 때 잠시 자연인 하고 오는 것도 물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는 거고, 자연인도 알고 보면 사회 굉장히 관심 많아요. 예, 강원도 홍천에 있는데 홍천 시내 다리에서 홍수로 떠내려 온 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예. 엄청난 쓰레기가, 아무리 쓰레기 안 버리고 깨끗하게 해도 한꺼번에 확 밀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이런 질문 하셨네요. 문재인 부동산 정책.
예.
그레이스 방.
예, 그런,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조금 지나면 또 회복됩니다. 악재가 있으면 호재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걸 막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어차피 저쪽은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 좋은 공약을 만들어서 국민의 마음을 돌리면 돼요. 그리고 실제 이 지지율, 부동산 그렇게 안 올랐어요. 외국하고 비교하면.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냐 떨어졌냐 이게 아니고 정부가 게임에 졌다는 거예요. 정부가 졌어. 그 정부를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이제 말 안 듣는 거야. 아, 문재인 정부, 물정부네 이렇게 된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부동산 가격 전체로는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별로 안 올랐어요. 절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진짜 문제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인간들이.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했어. 그래서 조작서 어떻게든 말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 말 듣게 하려고 더 조져야 되나요?
아니, 뭐, 공급을 하든 뭐, 세금을 왕창 때리든.
그러니까, 세금 때리는 게 더 조지는 건데. 지금 그게 해결책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죠. 제가 또 비전문가라 잘 모르는데.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쪽에서 조지면 된다. 이 정도밖에 말 못하나. 그 이상 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인구가 줄을 들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범위를 좁혀놓고 보면 뭐 서울시에 보통 불량주택이 너무 많아. 일본 같은 경우 집을 대충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절돼야 되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택 부족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도 지방을 옮기고 이렇게 뭔가 조금 이제 바꿔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부동산은 큰 문제는 아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단지 정부가 만만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습게 본다고. 그게 문제야.
네. 저기 채팅창에 김용태님이라는 분이 질문을 했는데 네. 자기가 정답을 말한 거 아닙니까?
어디습니까?
외부를 본다는 게 외부와 5대5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외부만 보지 말고 외부와 5대5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하여간 이 팽팽한 상태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가 통제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되면 이 리더가 부하를 신임하면 그 순간 모든 권력이 부하한테 넘어가 버려요. 그럼 또 이제 걔를 죽이고 다른 놈한테 권력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하가 배반하는 거야. 그래서 원소가 왜 조조한테 졌냐. 우리는 이제 삼국지를 읽어봐서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아, 원소는 빙신이다. 근데 저 새끼는 또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딱 보라고. 그 직위 패전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99-1로 원소가 이기고 있어요. 원소의 전략이 완벽했어. 그리고 우리가 삼국지를 잘못 읽어서 이제 유비가 그때 활약했던 걸 모르고 있는데 원소가 유비를 보내가지고 배후에 선동해가지고 그 조조군 배후에서 식량 운반한 애들이 다 도망가고 유비가 그 식량 운반소를 다, 그, 보급부들을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조조부대는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어. 식량이 부족으로 이제 여기서 그 일주일도 못 버틸 그런 상황까지 궁지에 몰렸는데 그 조조, 원소 부하들이 다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허유아, 뭐 장합, 뭐 배반을 여러 명이야. 왜 배반했냐면 곽도라는 놈이 너무 이 원소의 신임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뒤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 사람을 막 신임을 하는 거야. 이 사람 조광조야. 죽여!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 막 신임해. 그래서 죽여!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 게 그 여자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 숙종, 장희빈. 그 다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여자를 가지고 그렇게 해. 부인을 막 좋은 부인 하다가 갑자기 사약을 먹으라. 그러고. 너도 사약을 먹어. 또 다른 부인, 너도 사약을 먹어. 외척이지, 외척.
아니, 제 말은 왜 그렇게 자꾸 가라치죠?
아, 그럼 이 사람을 신임하는 순간 권력이 이 사람한테 넘어가 버려.
근데 신임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해야 돼.
안 하면 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 어떤 지도자는 잘 하고, 그 차이가 어떤?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정권을 주고도 자기가 다, 내막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돼.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그 아, 지식이 있어야 돼. 근데 대장이 아무도 모른다. 근데 전두환 경제를 하나도 모르잖아. 그 전두환이 말 안 들으면 그 그때 김재익인가 그 사람이 각하 나라 국가와 민족을 생각합시오. 그럼 어 그래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야지. 그 네 말도 해. 이래 버린 거야.
아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회사라면은 CEO가 이를테면 프로그래머가 뭐 코딩하는지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근데 하여튼 그 적어도 스티브 잡스는 솔직히 스티브 잡스도 뭐가 뭘 알겠냐고 지도 하도 모르지. 그러니까. 지 기술자 알잖아. 근데도 존나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가지고라서.
그치.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한 거지. 분위기 파악은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해고, 뭐 이것도 많이 하고. 만약 스티브 잡스 띠란 사람이라면 해고 안 해. 그냥 칭찬 듣기. 그래서 이 사람 밀어주다, 저 사람 밀어주다 계속 바꿔. 그럼 이제 회사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묘한 거네요. 상대방한테 정권을 주면서도 주도권은 자기가 또 쥐고는 있어야 돼.
그치. 그게 카리스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되게 힘들다는 거지. 그러면 일관되게 가야 돼. 그러면 자기가 뭔가를 아는 척 해야 돼. 근데 스티브 잡스는 사실 몰랐어. 스티브 잡스가 떠나니까 회사가 주가 팍팍 오르는 거야. 내가 얘기했어. 스티브 잡스 때문에 애플 저렇게 망했다고. 스티브 잡스 없어지니까 지금 주가 폭등이잖아.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자기 카리스마를 위해서 억지로 개소리를 한 거야. 내가 봤을 때.
개소리를 했다고요?
자기도 확신을 못 가지면서 괜히 내가 여기서 밀리면 카리스마가 줄어들어서 직원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 오기로. 그래서 자소 주장은 뭐냐면 스마트폰은 뒷주머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지 뒷주머니. 그게 왜 중요하냐고. 그건 내가 봤을 때 전혀 안 중요한데. 그건 뭐냐 말을 잘못 꺼내버려가지고 뒷감당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밀리면 직원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이다.
아니 근데 예전에 그 애플 제품 보면은 포켓에서 이렇게 꺼내는 거 연출을 많이 했었어요.
그 자기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다 꺼내서 해야 멋있지. 이만한 들고 이러면 이거 뚜둥뚜둥 그러면 멋이 없잖아.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도 그 서류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연출을 딱 했거든요. 그거 좋아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잡스는 카리스마에 집착한 거야. 일론 머스크도 내가 볼때 카리스마에 집착해. 그래서 자꾸 화성에 간다고 그러고. 카리스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게 먹힌다고.
아니, 필요한 거
그치. 근데 이제 오버하면 이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는 거지. 내가 볼때 일론 머스크도 간당간당해. 그런 짓 한 번만 더 하다가는 주가 폭락할 수 있어. 근데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 그거는 뚝심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거야.
화성은
진짜. 그러니까 팽팽한 긴장 상태를 만들어야지 보통 우리는 이제 그 김영삼처럼 착한 군주가 재상한테 다 맡겨놓고 알았어요. 인사가 많아요. 난 인사하고 손을 뗄 거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재상한테 다 맡기면 그때부터 모든 모함이 재상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사람이 그 재상을 죽이려고 하루 종일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 그래서 누군가를 총애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유비가 제갈량한테 다 맡겨놓고 얼마나 좋냐. 이게야말로 아름다움, 군신관계, 인근과 신하의 관계 이래야 하느냐. 이거는 모르고 하는 얘기야. 그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라고. 전혀 안 그래.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니들하면 그 다 챙겨야 돼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적어도 부하 직원이 뭐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불신이 생겨가지고 결국 조직이 붕괴된다고. 그래서 막 누군가를 편해야 한다 이 말 나오고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지. 예, 여기 채팅창에 권한을 주고 아는 사람의 약점을 자꾸 흔드는 것이 제가 본 사장들의 느낌이었어. 네. 이게 조선시대 그 숙종이라든가 이런 인근들이 한 짓이야. 항상 그 부하들 약점 잡아가지고 제가 안 되면 이제 그 뭐야 정권 바꾸고 이번 남인들도 한번 등용해 볼까, 이번 노론 한번 등용해 볼까, 이번에 소론을 한번 등용해 볼까 이런다고. 네. 질문이 없으면 한 시간 가까이 했죠. 또 뭐 특별히 듣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질문해야 되나? 네. 구조론에서 네. 질입자힘 운동량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 컴공에서 노드와 엣지가 있는데 엣지를 보통 연결이라고 그러고 이제 노드를 양 끝단을 노드라고 해요. 근데 구조론에서 질입자힘 운동량이라는 이름 붙인 그 대상은 이 연결이 관계입니까? 아니면 양 끝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그렇죠.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연결도 있고 엣지도 있고 노드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난 이럴 땐 질이다. 그러면 이게 엣지나 노드 어느 하나로 얘기할 수 없다.
아니 질은 일단 연결이지. 그러면 약간 힘은 노드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 그런 것 같아 직관적으로. 아, 더 깊이는 못 들어가고. 일단 연결이 더 중요한 거야. 연결이 질이고 끝단은 노드지. 근데 우리는 이제 다섯 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봐서 그런 거. 딱 사실은 질하고 힘이 있어. 요거는 그냥 덩어리야. 그러니까 질은 전기가 들어오고 요거는 이제 반도체고 요거는 노드고 이렇게 요거밖에 없어. 이 밑으로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거 하다 보면 이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 요 두 개가 의사결정한다고. 그래서 요것이 움직여서 의사결정, 실제 의사결정은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과 노드 두 개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섯 단계 안에는 연결도 있고 노드도 있는데 그 왜냐면 제가 맨날 헷갈렸던 게 아직도 좀
하여튼 선 연결 후 노드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맞을 것 같아.
연결만 다섯 개 이런 건 아니다.
그렇죠. 하여튼 연결이 핵심이야. 연결이 질을 결합한다는데 그 말이 연결한다는 얘기지. 어쩌다가 결합한다는 말이 더 느낌이 좋다 이렇게 한 거지. 자꾸 어떤 분이 뭐 결합한다 뭐 결합된 상태에서 하느냐 근데 그냥 결합이라고, 결합. 자꾸 동사로 보지 말고, 결합한다라고, 그건 내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 그냥 결합. 그 실제로는, 방아쇠 딱 하는 그 순간에 결합돼요. 그 이전은 결합될 수 있는 그 상태, 균일한 상태. 다시 말해서, 결합되어 있지만 사실 그 결합이 아니야. 요 둘은 요 딱 결합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힘이 이쪽에서 작용하면 결합이 안 돼. 이쪽에서 작용하면 결합인 거야. 그래서 힘의 작용에 따라서 그 순간 결정되는 거라고. 근데 그 상태에 이미 이제 그게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일단 오늘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59명 네, 감사합니다.